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태세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0일 라트비아에서 나토 관리들과 회담 전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약 9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에 의한 긴장 고조 행위는 미국에 있어 큰 우려 사안이라며 나토 동맹들과 함께 방위력 강화 등을 위해 취해야 할 단계가 있는지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다시 한 번 더 중립국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에 이는 러시아의 수군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한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이 5개월 만에 열린 가운데 이란 측이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내용 중 결정된 것은 없고 재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을 이끌고 있는 알리 바게리 칸이 이란 외무부 차관은 지난 29일 핵합의 복원을 위한 7차 회담 하루 뒤에 가진 이란 관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초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게리 칸이 차관은 초안은 협상의 대상으로 모든 것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6번의 회담에서의 논의했던 내용이 정리됐고 참가국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협상 의장을 맡은 EU 엘리케 보리 모라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이 밝힌 내용과 상충하는 부분입니다. 모라 사무차장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이란 측 협상단이 지난 6번의 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은 앞으로 이를 진전시키는 좋은 소재가 된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되돌아갈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요 7개국 보건장관들이 29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신종 바이러스 변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G7 장관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백신 기부 공약을 지키고 잘못된 정부에 대응해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7은 지난 6월 정상회의에서 내년에 10억 회분의 백신을 개발 도상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성명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하고 국제사회에 경고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에 국제병원체 감시망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국이 자국의 최대 위협을 대기하는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꼽았습니다. 영국 해외정보국 M16 리처드 무어 국장은 30일 지난 2020년 10월 취임 후 가진 첫 공동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어 국장은 중국에 대해 영국과 다른 가치를 가진 권위주의 국가라며 중국은 단일 국가로서 해외정보국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필요하면 무력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무어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무어 국장은 그러면서 중국의 잘못된 개선은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어 국장은 러시아에 대해선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칙을 위반하려고 한다며 동맹과 함께 맞서서 이 같은 러시아의 활동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역시 주요 위협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이 국가 안의 국가인 이슬람 무장 투쟁 조직 헤즈볼라를 활용해서 주변국에 소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무어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유럽과 미주 40개국이 다국적 해상 작전을 통해 145톤의 불법 마약인 코카인을 압수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10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제8차 오리온 작전을 통해서 마약 사범 약 580명을 검거하고 49척의 선박을 억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오리온 작전이 2018년 시작된 이래에 지금까지 545톤의 코카인과 224톤의 마리화나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온 일부 부대를 상시 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초청을 받아 이번 주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는 흐리고 아침까지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20mm, 황해도는 5mm 내외가 되겠고 예상 적설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20cm, 황해도는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배치 태세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육군의 공격용 헬리콥터 대대와 이 보병사단의 포병대 본부의 한국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한미군 배치 태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은 2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의 배치 태세를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 시점에서 그런 측면에 대해 발표하기를 원하는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see that our posture in South Korea is robust and it is effective. And so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초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의 배치 태세, 자원, 전략과 임무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며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에 대한 작업 착수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어 약 9개월 만인 이날 국방부가 이번 검토에 대한 마무리를 확인한 겁니다. 칼린 부차관 대행은 이번 보고서가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적 공격과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추가적인 협력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Global Posture Review directs additional cooper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across the region to advance initiatives that
아울러 이번 검토는 과거 순환 배치되어 온 공격용 헬리콥터 대대와 포병대 본부가 한국으로 영구히 이전하는 것에 대한 오스틴 장관의 승인을 촉진할 것이라고 칼린 부차관 대행은 말했습니다. 앞서 미 육군은 미국 본토에 있던 제2보병사단의 포병대 본부를 한국 경기도 험프리스 기지로 재배치한 바 있는데 칼린 부차관 대행의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칼린 부차관 대행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을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에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extended deterrence with our closest allies is critical and I do not have anything to announce on changes.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에 대한 확장 억지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변화에 대해 어떤 것도 발표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칼린 부차관 대행은 또 북한과 관련해선 우리는 물론 계속해서 북한의 문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가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있는 동안 강력한 대화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30일 한국으로 출국하며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에 참여해 서욱 국방장관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온 일부 부대를 상시 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견제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주한미군 감축 우려를 해소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 즉 GPR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온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 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감축 우려가 제기됐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순환 배치되어 온 부대를 상시 주둔으로 전환할 경우 전장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전력 증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해외 주둔 미군 배치도 큰 틀에선 변화가 없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이 들어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검토 결과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를 위해 호주와 괌 등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인프라 시설 강화, 호주에 순환 공군부대 배치 등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향후 2-3년 내 일부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 2월부터 GPR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일부 순환 배치 부대를 상시 주둔 부대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해 미한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한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의 30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GPR 결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정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미 국방당국 간의 소통을 지속해온 결과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국방부 입장은 이게 이제 한미동맹이 그만큼 미측이나 한측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 이런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상원과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인원을 28,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규정이 삭제되며 일각에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의 이번 GPR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흔들렸던 미한 동맹을 확고히 하고 주한미군 위상을 한층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환 배치에 따른 공백을 한국군이 자발적으로 그동안 메워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상시 배치를 한다는 얘기는 주한미군 전력의 대폭 증강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은 트럼프 정부 시기에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위상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특히 미중 전략 경쟁에서 주한미군의 위상을 더 강화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고요.
조 박사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미국의 대북 경고 메시지 성격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요구에 양보할 뜻이 없고 강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이 안보 공약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반면 미한 동맹 균열을 노린 북한에겐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결국 큰 틀에서는 중국 견제를 하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을 견제하지만 한반도의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 약화를 기도했던 북한의 전략적 입장을 고려할 때는 불편한 마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선 미국의 이번 GPR 결과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 등 해외 미군의 역외 작전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12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도 미국이 한국에 대중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동맹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있었지만 중국이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상이라면은 한국의 군사전략적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대중국 군사전략 차원에서 비유하면서 다시 말하면은 중국의 목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승찬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목적은 결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 분쟁 방지가 주목적이라며 이외에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초청을 받아 이번 주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서 실장 방중에 대해 한중 양국은 고위급 교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전략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번 서훈 실장 방중 건은 그런 맥락 속에서 중국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실장은 방중 기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과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현안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공해상 선박 간 환적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각국의 감시 활동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과거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됐던 북한 유조선 세별호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지점에서 선박의 위치가 잠깐 포착된 건데 하지만 이 위치를 송신하는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가 꺼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지도상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위치 정보가 잠깐 드러났을 뿐 출발지와 목적지, 운항 목적 등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세별호가 과거 여러 차례 불법 활동에 관여한 전적이 있던 선박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 선박인 세별호는 사실상 운항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세별호가 지난 2019년 2월과 9월, 11월 등에 중국 동중국해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환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일본 외무성은 같은 해 3월 세별호와 다른 선박이 맞댄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검찰은 올해 4월 싱가포르 국적자 소유의 선박 커리저소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선박이 2019년 9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세별호에게 2,871톤에 달하는 휘발유를 넘겼다고 밝혔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한동안 환적 행위가 포착되지 않았던 세별호가 이번에 다시 중국 근해를 운항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관련 행위가 다시 재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해 건네받은 유류가 하역되는 남포의 항구에서도 연일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11월 한 달 동안 최소 10척의 대형 유조선이 드나든 흔적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인 28일과 27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약 70m 길이의 유조선이 해당 지점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유조선이 정박한 시설은 바다 아래 내륙으로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유류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한동안 유조선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북한이 기존 유류탱크 밀집시설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 건설한 유류 하역 부두에도 16일에서 27일까지 약 열흘 동안 6척의 유조선 정박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유류 수입에 제한을 둔 결의를 연이어 채택하자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자국으로 유류를 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20년부터 눈에 띄게 관련 활동이 줄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응한 각국의 선박 간 환적 단속 또한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9월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활동 감시를 목적으로 유엔이 호위함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고 이후 호주와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도 초계기 등을 보내며 감시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캐나다 국방부를 인용해 10월 중순 이후 선박 간 환적 장면이 포착된 선박이 24척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잘리나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29일 전화 브리핑에서 최근 선박 간 환적의 재개 조짐과 관련한 BOE의 질문에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message and also a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old.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 회분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이로써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백신은 모두 682만 6천 회분으로 늘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신종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 4천 회분을 북한에 추가 배정했습니다. 코백스가 29일 VOA에 제공한 제12차 코백스 백신 배분 결정 안내문에 따르면 코백스는 지난 20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백스는 이에 따라 북한이 제공받을 수 있는 백신이 총 682만 6,800 회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인 점을 고려하면 북한 주민 341만 3,400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코백스는 지난 4월 자국 내 코로나 확산으로 백신 수출을 중단했던 인도 정부가 최근 코백스의 백신 수출을 재허가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추가 배정 등 제12차 백신 분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차 코백스 백신 배분 계획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4,310만 320회분이 각국에 배정됐습니다. 방글라데시가 862만 5,600 회분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지리아가 574만 2천 회분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북한에 세 번째로 많은 백신이 배정됐습니다. 앞서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천 회분을 처음 배정했고 지난 5월까지 170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준비 절차 등의 미비로 아직 백신이 북한에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또 지난 8월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여 회분을 북한에 배정했지만 북한은 다른 나라에 재배정해도 된다는 뜻을 밝히며 공급받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0개월 넘게 주한 미국 대사가 공석 상태입니다. 일본과 중국 주재 대사는 의회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주한 대사에 대해선 아직 인선 발표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적임자를 발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차기 주한 미국 대사 인선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된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재는 크리스 델 코루소 부대사가 대사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인 일본과 중국 주재 미국 대사의 인선을 일찌감치 발표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직업 외교관 출신인 니콜러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중국 대사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메뉴엘 전 시카고 시장을 일본 대사로 각각 지명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거친 이들은 본회의에 인준 표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할 수 있는 대사직은 국제기구 대사를 포함해 모두 189개입니다. 미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해외 주재 미국 대사 임명 현황을 집계하는 미국 외교관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76명의 대사를 지명 또는 임명했습니다. 전체 189개 가운데 40%를 조금 웃도는 수치입니다. 일부 자리는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나 존 설리번 러시아 주재 대사처럼 전임 행정부에서 임명한 대사가 유임된 상황입니다. 한국처럼 지명자 발표조차 없이 대사가 공석인 곳은 49개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이탈리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대사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만으로 주한미국 대사 인선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정부의 전반적인 대사 임명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 상황이 미한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he situation is not on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t's the whole ambassadorial appointment process is broken.
투쿨라 전 부대사는 인선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상대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진지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발탁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토콜라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같은 주요 동맹국에 대한 대사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중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대사와 같이 중요한 자리에 대한 인선을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issue is the slowness of nominations. So that's President Biden's fault. He and his administration should be nominating people to important posts like ambassador to Korea.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 지연이 첫 번째 문제이고 이어 의회의 승인 절차가 늦어지는 것이 다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주요국에 대한 대사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면서 조만간 주한 대사 인선이 발표되더라도 정체된 의회 청문 절차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대사가 확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행정부 교체 시기 주한 미국 대사가 장기간 공석이었던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약 1년 6개월 동안 마크 네퍼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되다 2018년 7월 해리스 대사가 정식으로 부임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주한미국 대사의 인선 발표 계획에 대한 VOA의 문의에 미리 발표할 인선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문재인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안보 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의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30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을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나 수많은 합의 중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면서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제재 완화와 외부 지원이 긴요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이기 힘들다고 생각해 약한 고리인 남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29일 국제 여성 인권 수호자의 날을 맞아 정치적 편견 배제와 함께 밖에서 안으로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단독으로 제기하기보다 국제사회가 공감할 노예제나 무국적자 문제 등을 탈북 여성, 해외 파견 노동자와 먼저 연결하며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과거 국제 여성 인권상을 받은 탈북 여성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유엔 여성기구는 현재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는 이 행사는 11월 25일 국제여성폭력추방의 날부터 29일 국제여성인권수호자의 날을 거쳐 다음 달 10일 세계인권의 날까지 16일 동안 전세계 여성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특징입니다. 시바 바후스 유엔 여성기구 사무총장은 최근 성명에서 올해 주제를 세상을 주황색으로 지금 여성폭력을 끝내자로 정했다며 주황색은 폭력이 없는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or 2021, the theme is Orange the World, End Violence Against Women Now.
바우스 총장은 보안과 존엄, 평등, 정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여성 인권은 국제법의 핵심 원칙이라며 여성의 인권이 보장될 때 모든 인간의 삶이 혜택을 받고 이 권리가 침해될 때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국제 여성인권 수호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 용감한 사람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방국, 동맹과 협력해 다양성과 공평성, 포용성,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치와 공공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는 등 전 세계 민주주의와 사법제도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탈북 여성 1호 박사 출신으로 지난 2010년 국무부로부터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을 수상한 이해란 북한인권 탈북단체 총연합 상임대표는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과 국제적 관심이 모두 악화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BOA에 유엔의 지적처럼 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 등 과도한 코로나 대응으로 주민 생계 80%를 책임지는 여성들의 장사 활동과 삶이 모두 악화됐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 개선 문제, 중국에서 인신매매된 탈북 여성 구출 활동도 모두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무척 힘들어졌다며 북한 인권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을 지적했습니다.
일단은 무관심이 확산되었다고 그래야 되나? 정부가 또 그걸 또 은폐하고 그쪽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황도 이제 있고, 또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내 인권 상황이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까지 신경 쓸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란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통신사 등 언론 매체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 보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류 때문에 기업과 시민들도 정부 눈치를 보거나 언론 노출이 적어 북한 인권,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기부를 꺼린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특히 인류 보편적 사안인 인권을 정치로 보는 시각이 지난 몇 년 동안 더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지난 2019년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정치하지 말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사안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편가르기를 해서 그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북한 사람들 인권 문제를 얘기했고 저는 북한 체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했지.
이해란 대표는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지금도 중국에서 화상 채팅업소와 시골로 팔리는 탈북 여성들이 겪는 인권 유린이 다르지 않다며 국제사회는 이를 인신매매로 강하게 비판하지만 한국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 극우란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영국의 아시아 여성상과 2020년 국제 앰네스티가 용기 있는 인권운동가들에게 수여하는 앰네스티 브레이브 어워즈를 받은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당사국인 한국이 북한 여성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면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계 때문에 탈북민들이 북한인권운동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현실, 한국통일부나 미국기관으로부터 지원기금을 받는 단체나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내기 힘든 현실이 어려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북한 여성인권 문제를 단독으로 제기하는 것보다 국제사회가 중점을 두는 노예와 무국적자 같은 주제와 북한인권 문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할 때 관심이 더 높아진다며 영국과 유럽에서 이런 활동에 더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행사에 적극 동참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목적으로 영국에서 지난주 시작한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 첫날 행사에 참석해 북한 여성 폭력 문제를 제기했고 유럽 기독교인들의 활동에 동참하며 자연스럽게 북한 여성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또 지금대로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로 이 문제를 이제 부각해서 나가면 이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들과도 많이 연계를 가질 것 같아요. 북한 여성 인권 문제 따로 취급을 하려면 좀 너무 힘들거든요.
박지원 대표는 또 유엔과 정부, 민간단체들이 해마다 북한 인권과 여성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북한 내부 문제를 먼저 제기하기보다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탈북 여성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 등 북한 밖에 있는 북한인들의 인권 문제부터 제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탈북 여성들 인신매매 이렇게라기보다는 이제 무국적 여성들의 인신매매 또 무국적 아동 이렇게 이제 또 그리고 해외 노동자들 문제도 노동자들이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왔지만 그 여권이 이제 다 해수되어 있고 본인 손에 없지 않아요. 그 여권 자체가 이제 그냥 어떠한 국경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일 뿐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같이 국제사회하고 같이 나란히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박 대표는 이렇게 국제사회가 공감할 사안부터 적극 제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노동 착취,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자연스럽게 제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 같은 전제주의적 국가에서 생활한 주민들에게도 민주시민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경 봉쇄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사상 통제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29일 북한 주민들이 전제주의적 체제 하에서 통제받는 생활을 하지만 민주적인 시민 정신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세계화 맥락 속에서 북한이라는 블랙박스의 탐색을 주제로 주최한 인터넷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탈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이른바 민주적인 시민 정신이라는 것을 우선시하며 설문조사에서 탈북민들은 민주주의적 정부는 시민들에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탈북민이 북한을 벗어난 후 정착한 나라의 정부가 시민적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거나 보호하지 않는다면 탈북민들이 생각하는 자유나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의 사회체계를 장마당과 같은 북한 내 시장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이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많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경 봉쇄 이후 이런 낙관적인 시각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년에 가까운 엄격한 국경 통제와 더불어 북한 정권이 자본주의적 사상과 외부 문화의 영향을 철저히 막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사상도 통제하고 있다고 여석자는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 이전부터 진행됐던 장마당과 같은 시장에 대한 통제도 더 강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 봉쇄로 자연스럽게 작아진 시장에 대해 정권이 더 폐쇄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역할이 더 줄어들었던 겁니다. 브리짓 코진스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중국의 탈북민 송환 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와 그 사회의 정치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한 이후 중국 정부에 의한 국경 통제와 북한 송환은 상황을 더 비극적이고 끔찍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는 선택권이 있다면 북한 정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진스 교수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논의하고 또 제재를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 계획을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해 현재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미국 보훈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퇴역군인 두 명의 사연을 재조명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총상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복귀한 해병대원과 36년 복무기간 중 한국전쟁 등 세 번의 전쟁에 참여한 해병대 준장이 주인공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보훈부가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전쟁에 참전해 세 차례나 총상을 입은 해병대원 찰스 렉스 그러버 씨와 36년 복무기간 중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에 모두 참여한 조지 바틀렛 해병대 준장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난 그러버 씨는 1948년 17살의 어린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2대대 5연대 소속이었던 그러버 씨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전은 이미 발발 두 달째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미군과 동맹국의 상황은 좋지 않았고 적군에 둘러싸인 연합군은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낙동강에 도착한 그러버 씨의 부대는 강과 인근 마을이 내다보이는 고지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임무 중 상관이 총을 쏘는 적군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러버 씨가 총을 발사하기도 전에 적군의 총탄 한 발이 다리를 관통했고 다른 한 발은 다리 앞쪽에 맞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육군 병원으로 이송됐던 그러버 씨는 치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병대 제1사단 7대대 2연대 소속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전장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그러버 씨의 부대는 원산 상륙작전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950년 11월 27일 저녁 중공군은 그러버 씨의 부대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매일 아침 계곡으로 들어가 적군의 탄약과 무기를 찾는 일을 계속하던 중 어느 날 아침 그러버 씨는 발 옆에 총을 맞아 발꿈치뼈가 부러졌습니다. 1년 넘게 일본과 호놀룰루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1952년 2월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후 그러버 씨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더글라스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오마하 보훈국에서 자주 도움을 받았던 그러버 씨는 최근 보훈국 직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감사패에 그러버 씨는 그들은 나의 생명을 여러 번 구했다며 모든 관계자, 의료진, 재향군인들에게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훈부는 이날 한국전을 포함해 총 3번의 전쟁에 참여한 바틀렛 준장을 오늘의 재향군인으로 선정하고 공로를 소개했습니다. 1924년 10월 아이다호주에서 태어난 바틀렛 준장은 1941년 12월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바틀렛 준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43년 1월 해병대에 입대해 항법사 겸 폭격수가 됐습니다. 이후 1944년 해병대 제443 폭경 비행대 소속으로 복무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75개의 전투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바틀렛 준장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미국으로 돌아와 해병대 예비역으로 남아있다가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현역으로 군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의 엘토로에 있는 해병대 비행장에서 제1지상통제 유격비행대 소속으로 복무했던 바틀렛 준장은 한국전쟁 중 하와이와 괌, 한국, 일본으로 의료요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 함대 경보비행대의 일환이기도 했던 바틀렛 준장은 당시를 복무 중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바틀렛 준장은 1951년 오레곤 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를 마치고 소유로 임관했고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항공관제 학교를 졸업한 뒤 1952년 고위 항공관제사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바틀렛 준장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1965년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특수상륙부대 소속으로 활동했고 베트남 전이 끝난 1975년 준장까지 진급해 1977년 퇴역했습니다. 보훈부는 바틀렛 준장이 재향군인센터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오랜 군 경력에 대해 나는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며 미국은 바틀렛 준장의 복무에 경의를 포한다고 전했습니다. 보훈부는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미군의 기록을 수집,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시작한 재향군인 역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해시태그 오늘의 재향군인을 선정해 각각의 사연을 공유 기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더 큰 확산 가능성을 우려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후 이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산한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29일 현재 캐나다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홍콩, 이스라엘, 호주 등 15개 나라를 중심으로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거쳐 북미 대륙까지 확산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징은 매우 강한 전파력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 수보다 두 배나 많은 32개가 오미크론에서 발견됨에 따라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수배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콩에서는 직접 접촉 없이 전파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지난 1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입국한 36살 환자가 격리 전용 호텔에서 머무르던 중 복도 건너편의 62세 남성에게 2차 감염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공기를 통한 전염을 예방하는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는 남아공 국가보건검진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는 우세 변이가 되기까지 100일이 걸렸지만 오미크론은 2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에릭 딩도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5배나 감염력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도 오미크론을 관심 변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려 변이로 분류하고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려 변이를 지정할 때는 전파력과 중증도 증가, 또 백신과 치료 효능 감소의 증거가 있을 때입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29일 신종 변이 바이러스 관련 연설에서 아직 오미크론이 더 큰 전파력과 심각한 질병을 가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미크론 변종의 출현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Don't yet know whether Omicron is associated with more transmission, more severe disease, more risk of infections, or more risk of evading vaccines.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입국 규제 조치 등 이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7일 남아공과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미비아, 로소토, 모잠비크, 말라위 등 아프리카 8개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한 여행자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연설에서 신종 오미크론 변이가 우려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공포 원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마스크 착용 등 보건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Protection against this new variant or any of the variants out there, the ones we've been dealing with already, is getting fully vaccinated and getting a booster shot.
조만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발견될 것이며 이 새 변종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추가 접종까지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면 모든 도구를 사용해 서둘러 배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비상 계획을 위해 백신 제약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앤터니 파우치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이 오미크론 전염성 등 정보 취득에 2주 이상이 걸린다고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추가 접종을 받는다면 봉쇄는 아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 30일부터 오미크론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주 7개국 보건장관들은 화상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관련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는 흐리고 아침까지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20mm, 황해도는 5mm 내외가 되겠고 예상 적설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20cm, 황해도는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0도 예상됩니다. 남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도, 양덕 아침 영하 9도, 낮 영하 2도, 신의주 아침 영하 6도, 낮 1도, 부성 아침 영하 7도, 낮 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강계는 오전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 영하 6도, 강계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4도, 희천 아침 영하 9도, 낮 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2도, 개성 아침 영하 4도, 낮 2도, 사리원 아침 영하 5도, 낮 1도, 신계 아침 영하 6도, 낮 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3도, 낮 3도, 장전 아침 영하 1도, 낮 5도, 평강 아침 영하 7도, 낮 0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함경남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함경북도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눈이 오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4도, 낮 2도, 장진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11도, 청진 아침 영하 5도, 낮 0도, 김책 아침 영하 4도, 낮 1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고 한때 눈이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5도, 낮 영하 9도, 김영관 아침 영하 16도, 낮 12도, 삼지연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1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고 앞바다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3m,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고 먼바다는 3에서 6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고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2에서 3m, 오후에는 1.5에서 2.5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에는 2.5에서 3.5m, 오후에는 2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버마의 정부군은 이 나라 북서부 친주에 있는 교회와 주택 수백 채를 포함해 마을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인권 유린과 학살 행위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마의 군사정권은 버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과 잔악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버마 정권이 주민들의 교회와 주택에 대해 저지른 잔혹 행위를 크게 비난한다며 이는 버마 정권이 국민들의 삶과 복지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제사회에 대해 버마 군사정권의 책임을 묻고 인권 유린과 잔혹 행위를 막기 위해 무기 수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버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를 수감했습니다. 이어 군사정권은 국민들을 탄압해 1,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9,000명 이상의 정부 관료와 언론인, 운동가, 외국인이 체포됐습니다. 버마 군사정권은 국가 모든 분야에 간섭해 많은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버마의 정부군이 북서부 친주와 사계행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강화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마 정권이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부당하게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고 버마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버마 군사정권이 국민들을 겨냥해 벌이는 잔혹 행위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버마 국민들을 계속 지원하고 버마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민주주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적 태세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0일 라트비아에서 나토 관리들과 회담 전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약 9만 명의 병력을 투입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에 의한 긴장 고조 행위는 미국에 있어서 큰 우려 사안이라며 나토 동맹들과 함께 방위력 강화 등을 위해 취해야 할 단계가 있는지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다시 한 번 더 독립국의 무력을 행사할 경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이는 러시아에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한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합의의 복원을 위한 회담이 5개월 만에 열린 가운데 이란 측이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내용 중 결정된 것은 없으며 재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을 이끌고 있는 알리 바게리카니 이란 외무부 차관은 지난 29일 핵합의 복원을 위한 7차 회담 하루 뒤에 가진 이란 관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초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게레카리 차관은 초안은 협상의 대상으로 모든 것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6번의 회담에서의 논의했던 내용이 정리됐고 참가국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협상 의장을 맡은 EU 엘리케 모라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의 밝힌 내용과 상충하는 부분입니다. 모라 사무차장은 회담지 기자들에게 이란 측 협상단이 지난 6번의 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은 앞으로 이를 진전시키는 좋은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인정했고 되돌아갈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에 앞으로 추가 제재가 없다는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12월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맹공한 서면 답변을 통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고용과 경제활동에 하방 위험을 제기하며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이것이 사람들이 대면으로 일할 의욕을 꺾을 수도 있다며 이는 노동시장의 진전을 둔화시키고 공급망 교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서면 답변에서 의원들에게 지난 여름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추고 공급망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영국이 자국의 최대 위협을 제기하는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을 꼽았습니다. 영국 해외정보국 MI6 리처드 무어 국장은 30일 지난 2020년 10월 취임 이후 가진 첫 공동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어 국장은 중국에 대해 영국과 다른 가치를 가진 권위주의 국가라며 중국은 단일 국가로서 해외정보국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필요하면 무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이는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무어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무어 국장은 그러면서 중국의 잘못된 개선은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대한 첫 선고 공판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앞서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던 의사의 증언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고 공판을 12월 6일로 연기했습니다. 군부는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한 뒤에 코로나 규정 위반, 선동, 부패, 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당초 선동과 코로나 규정 위반에 대한 선고는 11월 30일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수치 고문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12월 1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